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제가 90년대를 유학을 마치고 와서 보니까 한국교회에 큰 여러가지 이제 변화들이 눈에 띄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눈에 띈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교회의 재림신앙이 급격히 약화됐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또 청년 시절 하고 갔다 와서 보니까 재림신앙, 종말신앙을 교회마다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아주 가장 단적인 예로 교회에서 이 재림, 예수님의 종말 이것과 관련된 찬양을 하는 경우가 거의 잘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태까지 다녀본 교회에서는 제 중고등학교 시절, 청년 시절에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고등부 때 수련회를 갔는데 무슨 찬송을 박수치면서 열심히 불렀던 기억이 나냐면 천국에서 만나보자 다라라라라라라라 만나보자 만나보자 아 이걸 수련회 가서 중고등부 때 박수치면서 열심히 불렀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좀 이상해. 근데 요새는 이 찬송가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고 언제 그저 잘해야 부릅니까? 장례식에 나가야 부르는 찬송이 됐어요. 그러니까 뭘 뜻하냐면 그만큼 뭐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든지 아마 여기 이제 조금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는데 좀 제 말에 동감이 갈 거예요. 뭐 제가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뭐 그런 건데 지금 이런 찬송 부르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교회가 저는 재림신앙, 종말신앙을 잃어버렸다. 오히려 최근에 저는 이 이단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그래도 요한계시록도 읽으려고 그러고 좀 이런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단도 사용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좀 이 시간에 저하고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러나 개관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그동안 어떤 점들이 잘못 이해되어져 왔는가. 이 많은 이단들이 다 이 요한계시록을 걸고 넘어지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제일 설교하기 두려워하는 책이 아마 요한계시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여러분들도 가장 어떻게 보면 읽기 두려워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미 요한계시록이 학계에서는 상당히 많이 연구가 되어진 책입니다. 특히 최근 한 요 20년 요 1980년대부터 한 2000년대 초반 사이에 엄청난 책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미 더 이상 사실은 닫혀진 책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건전하게 또 아주 신실한 신학자들이 쓴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두 권만 갖고 왔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뭐 놀래게 하기 위해서 가져온 게 아니라 그냥 이만큼 많이 연구되고 있다. 네, 가장 최근에 그래도 나온 책 중에 추천할 만한 책이 그레고리 비리슨 한 1200페이지짜리 아주 깨알 같은 글자로 미국 전체 복음주의 신학회 위튼 대학 아마 지금 거기서 신약을 가르치는 그레고리 비리슨 한 1200페이지짜리 이게 아주 굉장하죠. 저는 이런 책을 어떻게 썼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분량의 책이 나왔습니다. 제 논문 구심을 맡아주셨던 트리니티의 그란트 어스본 교수님도 한 7-800페이지짜리 아주 우리 장로교 신학하고는 조금 뭐 좀 차이가 나는 점도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아주 진실하고 건실한 추천할 만한 사실은 책입니다. 그란트 어스본 교수님이 쓴 요한계시록 주석책. 그러니까 제가 가장 최근에 나온 그래도 복음주의 신형에서 나온 책인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최근에 한국에 이제 특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단이거나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한 90% 농한 사람입니다. 나는 계시록을 2000년 동안 닫혀진 요한 계시록을 해석할 특별한 영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 그동안 아무도 2000년 동안 해석 못한 신비한 비밀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뭐 이미 또라이 수준으로 그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아주 농후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닫혀진 책이 아니에요. 제가 논문 쓸 당시에 영국에 아마 이 성경에 관계된 도서실 시설로는 아마 몇 손가락 안,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수 있는 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안에 있는 틴델 하우스에서 그때 논문을 쓰면서 요한계시록 논문을 쓰면서 학위를 맞춰가고 있을 때 보니까 한 서가를 그냥 주석책이 꽉 메웠어요. 입이 딱 벌어져 한, 벌써 한 100여 권 정도 이미 최근에 뭐 20, 30년 동안에 엄청난 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미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요한계시록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자료들이 이미 너무너무 사실은 풍성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큐티를 하시면서 제가 뭐 다 개요를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추천하라면 저에게 사실 요한계시록을 처음 가르쳐 주셨던 눈을 열어 주셨던 교수님이 계신데 웨스트민스터의 베른 쉐리단 포이트레스 박사의 The Returning King 이 책이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유상석 박사님이 쓰신 요한계시록 맥작기라는 책인데 요한계시록 사실은 가이드북으로서는 가장 탁월한 책이라고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묵상하시고 연구하실 때 좀 디자인이 조금 뭐 그렇게 좀 만족스럽지 못해요. 책 보니까. 그러나 그 내용은 너무나 알차고 제가 이분을 통해서 처음 요한계시록을 배웠고 또 지금도 저에게 참 많은 가이드가 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맥작기 요거를 꼭 좀 구하실 수 있으면 구하셔서 성경 옆에다 놓고 잘 모르시면 큰 흐름 잡는데 하나하나 자세히 다 주석을 하지는 않았지만 큰 흐름 잡는데 굉장히 유익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좀 구하셔서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요인물을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요 책입니다. 예, 요 크리스천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예, 저도 작년에 한 두 번 정도 제가 쓴 책이 예영 출판사에서도 한 번 나오고 또 경건 출판사에서도 한 번 나오고 그랬습니다. 자 해석학적 문제들. 그동안 이 계시록에 대한 많은 이제 해석이나 책들이 한국에 소개되어 왔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좀 간략하게 좀 먼저 좀 소개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안내를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여러분 읽어 보시면 이 해석학적 문제들에 있어서 뉴스페이퍼 어프로치다 신문식 접근 방법이라는 말로 제가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이 한국에 소개되어 왔던 제가 청년 시절 또 뭐 요즘에도 아마도 많이 그래도 한국에 소개되어 왔던 그 많은 책들의 그 신학적 배경을 소위 뭐라 부르냐면은 세대주의라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남포교회는 제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교회로 알고 있어서 뭐 이 정도는 그냥 자 한국에 그동안 소개되어 왔던 뭐 666이라든지 예, 들어보셨습니까? 예, 또 뭐 아마 갯돈 예, 따로따로 떨어져서 읽지 마시고 예, 아마 갯돈 붙여서 읽으셔야 됩니다. 붙여서 아마 갯돈 또 뭐 유성지구의 종말 등에 대개 이런 그 책들 이런 책들의 많은 그 신학적 배경이 이제 이 세대주의 배경이라 근데 이 신문식 접근 방법이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을 무슨 책으로 보는 거냐면 요 예언 목록집으로 보는 것입니다. 뭐 이 노스트라다무스인가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예언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한 책이라서 어디까지 지금 이루어졌고 그래서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신문을 들고 계속해서 맞춰가는 식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기가 막히게 잘 맞추면은 아주 이제 멋있게 해석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죠. 제가 1990년대에 무슨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거수전쟁이 일어나죠. 예, 이때도 막 무슨 책이 나왔냐면 이런 책들이 막 나왔어요. 드디어 중동 전쟁 발발하다. 제3차 세계대전 시작하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막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된다. 그래갖고 막 이런 책들이 나와갖고 막 한동안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그러다가 걸프전쟁이 그냥 싹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상 들어가세요. 그래서 저쪽에서 뭐가 좀 시끄러우면 이렇게 나왔다가 쏙 들어가고 내가 쏙 들어가고 계셔.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는 방식을 전 신문식 접근 방법이라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물론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유익이 있냐면 이런 재림이나 종말에 대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이 말세에 대한 이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공헌한 바가 있지만 계시록이 과연 그런 책인가? 그럼 우리가 한번 좀 진지하게 물어봐야 된다. 제가 볼 때 이런 계시록은 이런 방식의 이런 목록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한국교회에서 계시록을 그 계시록 접근 방법이 중에 하나가 문제가 뭐였냐면 계시록을 갖고 굉장히 이 성도들을 아주 이 공포심을 많이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시록 하면 그냥 일단 겁부터 내고 두려움부터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과연 그러냐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과연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 이상의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누가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서두가 어떻게 시작하면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다 이렇게 시작해요. 아, 저는 얼마나 이걸 보면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누구에 대한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격이 되는 예수님이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무슨 말이에요? 계시록의 가장 오리진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창조자시요. 주권자시요. 왕이시요. 이제 마지막에도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계시록은 누구에 대한 책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재림 운동. 이 교회 역사를 보면요. 하여튼 그 뭐 예수님 당시 때부터 뭐 몬타누스라든지 쭉 해서 무수히 많은 이 재림 운동들이 있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좀 약화시키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재림에 대한 기대. 이 앤드류 카이벤호벤이라 쓴 개혁교회의 종말론이라는 책을 보면 그동안 있어 왔던 이 종말, 이 재림운동. 제가 여기서 말하는 재림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언제 오시니까, 집 팔고 그냥 재산 다 팔고 허리 보여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재림만 기다리는 그런 운동을 말합니다. 이런 운동들이 무수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 하롤드 캠핑이라는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면 하롤드 캠핑이라는 사람은 1994년 9월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1994년 9월. 당신은 준비되었는가. 이 사람의 성경 해석을 보면 기가 막혀요. 예수님이 그 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그랬지 그 연도와 다른 알 수 있다.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이죠. 1992년 10월 29일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이 앤드류 카이번 호반의 책에 이게 나와요. 예. 외국 사람이 쓴 책에 1992년 10월 29일 사건이 나와요. 예. 저는 이때 시카고에 있었는데 시카고에서도 막 난리였어요. 막 그냥 신문에 나오고 한국에서 막 이런다고 지금 난리친다고. 그래서 저는 아주 순진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기다렸습니다. 뭐 저는 집 팔고 땅 팔고 기다린 건 아니고 혹시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할까 하고 저도 경건한 마음으로 혹신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아 근데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그럼 예수님이 한국 시간에 맞춰서 오실까? 한국 시간에 맞춰서 오실까? 그 한국에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한국 시간에 맞춰서 나도 기다려봐야지 하면서 잠을 안 자고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이 책에 보니까 그래 나와요. 이병의 교회가 함께 참여했으나 이장님 씨는 400만 달러의 돈을 착복한 혐의로 소환됐다. 그래서 이 소동은 막을 내었다. 자, 제 생각 때 그래요. 아마 이런 운동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운동들은 앞으로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묵시문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 4번도 넘어가겠습니다. 5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페쉐르적 해석이다. 자, 사실 이 명칭은, 이거 뭐, 좀 제가 사실 붙인 명칭이기 때문에, 뭐 아직 학계에서 뭐 이걸 여기다가 계시록 해석에다가 적용한 예는 잘 없는데, 제가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원래 이 페쉐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히브리 말에 해석하다, 이해하다 그런 말인데 이 해석법을 원래 누가 제일 먼저 썼냐면 쿰란 공동체가 이 해석법을 썼습니다. 즉 쿰란 공동체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해 근처에서 이 그 동굴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또 읽고 번역하고 아주 일종의 이런 기도원 수도원 운동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이런 은둔 생활을 하던 이런 단체였습니다. 근데 이 쿰란 공동체가 구약 그 말씀을 자기네 공동체에다가 직접 적용을 해서 해석했습니다. 사실은 뭐 이거 자체를 가지고 뭐 나쁘다거나 사악하다거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페쉐르적 해석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의미로 쓴 것을 말합니다. 즉 학계에서는 이 페쉐르 해석을 뭐라고 이제 하냐면 이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이것이다. 즉 성경의 어떤 구절을 가지고 바로 대입하는 방식을 패시리즘 해석이다. 이건 굉장히 사실 심각하죠. 이거는 이단들이 가장 즐겨 쓰는 해석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오래전에 박태선 같은 사람은 자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예언된 감람나무다.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감람나무, 동방의 감람나무. 즉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을 딱 자기한테 끌어들여서 그것이 바로 나다. 이렇게 대입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단들이 또 이 14만 4천을 갖고 최근에 뭐 신천지에서 뭐라 그래? 이 14만 4천이 바로 신천지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신천지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증인에서도 자기네가 14만 4천이다. 또 뭐야, 안산호. 와, 이단들은 다 여기다 갖다 대다 붙이죠. 이것이 바로 이것이다. 딱 대입하는 방식이에요. 굉장히, 이거는 정말 위험한 방식입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기도원에 가서 한 6개월을 생활을 했다고 해요. 제 방에 와서 그때 상담을 했는데, 하루는 그 기도원에 그 아저씨 계신 신령한 분이 안수 기도를 하시는데, 예언 기도를 그렇게 하시더래요. 너는 계시록 6장에 예언된 신말 타고 오는 자이다. 신말 타고 오는 자이다. 그 소리가 자꾸 들리면 나는 신발 타고 오는 자야. 신발 타고 오는 자야. 얼마나 위험합니까? 왜 그분이 신발 타고 오는 자입니까? 신발 타고 오는 거는 그건 그 심판을 지금 그 신발, 또 검은 말, 붉은 말, 청홍, 황색 말, 이 네 말은 지금 심판을 상징하는 그 말인데 왜 그 전도사님이 신발 타고 오는 자가 됩니까? 완전히 사실은 그는 미혹의 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음성이 자꾸 들려서 자는데도 소리가 들리고 막 제가 아주 전도사님 그거는 성령의 음성이 아니고 그건 사탄의 음성입니다. 거부하셔야 됩니다. 그 소리 들으면 전도사님 망합니다. 오늘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에 참 이게 놀랍게도요. 자칭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데 재림 예수님들이 한 50명 넘는데 저는 그 예수님들 한 번쯤 다 봤으면 좋겠고요. 한 번쯤 다 모아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묻고 싶어요. 당신 정말 예수라고 생각하시오? 아니면 당신 따르는 사람들이 추정해서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오? 정신병자로 가야 될 사람들이. 작년에요.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에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오용하는지 고신의 변중길 박사님하고 또 합심인 저하고 이렇게 의뢰를 해서 이단들 요한계시록 해석법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이렇게 논문을 발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천지 자료를 갖다 줘갖고 신천지에는 뭐가 있나, 뭐 하지, 뭐 수만 명이 따르고 있다고 해서, 제가 지방에 또 여기저기 목사님들, 요한계시록 강의할 기회도 있고 그래서, 강의해보면 뭐, 교회마다, 저기, 광주, 전주, 뭐, 아주 초긴장 상태예요. 뭐, 교회마다 얼마나 좀, 긴장 상태인지. 그래서 좀 뭔가 늦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뭔가 기대를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하길래 저렇게 많이 쫓아가나.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이만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신이 성육신한 예수님이라고 주장한다. 요한계시록 실상 498페이지. 예수께서는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대행할 한 육체를 택하셨으니 사도 요한에 있는 입장에 있는 목자라. 신약 27권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냐면 이만희에 대해서 증거한다. 예수님의 성육신한 목자가 바로 이만희이며 이만희를 영접해야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자신을 보혜사, 성육신한 예수다. 예수님은 성육신 한번 하셨지 또 하시지 않거든요. 성경에 어디 예수님이 또 성육신 하신다는 말이요? 되지도 않는, 말도 안 되는, 이 계시록의 이긴자, 무슨 목자, 이런 게, 이것이 바로 이것이다. 다 자기한테 집중시키고 있어요. 이런 허황된 가르침에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넘어간다고 그러고. 참,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지금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 진리조차도 지금, 여러분, 어토당토 하지 않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랬습니까? 네? 신약, 구약 39권은, 37권은 예수님에 대한 대화에 증거하는 책이요. 신약 27권은 이만희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이만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 이게 이 신천지의 핵심 교리예요. 은혜를 받으시는 것. 얼마나 웃겨요. 너무너무 얼토당토한 신성 모독죄, 자신을 가리켜서 보혜사. 여러분, 이 보혜사는 누구의 이름입니까? 네? 성령님의 이름입니다. 보혜사는 성령님의 이름이요. 또 보혜사는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이 파라클레토스, 또 성령님을 가리켜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 원래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성경은 붙이고 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이름인데 감히 이 이름을 인간이 차용하고 자신이 보혜사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얼토당토하는 가르침에 한국교회가 지금 휘둘림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간략간략하게 보십시다. 요한계시록의 장르 문제. 도대체 그럼 요한계시록이 어떤 형식을 가지고 기록된 책인가? 첫 번째, 서신서다 그랬습니다. 서신서다. 대개 요한계시록의 이 장르를 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미리 이해해야 올바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제 여러 가지 문학적 장르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데 대개 이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을 가르쳐서 서신서다. 여러분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1장 4절을 누가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누가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요한은 아시아인의 일곱 교회에 생겨나노니 이제도 계시고 나이를 기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부자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예, 감사합니다. 뭐, 그것까지만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자, 또 보면은, 11절에 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대,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드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뭡니까? 편지. 편지다. 편지. 여러분, 성경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해석학적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오리지널 셀링에서 오리지널 아디언스, 원래의 독자에게 원래의 상황에서 원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20세기, 21세기에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오늘날의 모든 교회에 적용되고 해당되어야 되는 말씀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21세기에 우리들에게 주신 책이 아니라 1세기에, AD 1세기에 터키,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1세기의 안개를 가지고 1차적으로 보는 것이 먼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뭐 계시록뿐만 아니고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이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모든 이 사회적 이런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4장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 4장 8절을 한번 보십시다.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 있고 쭉 보다 보시면 후반부에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자, 이거 헬라어로 호엔, 호온, 호에르코메노스라. 이런 이름이 사실은 근데 성경에 다른 데 나오지 않습니다. 호엔, 호온, 호에르코메노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자다. 그래서 이 이름이 도대체 어디서 유래했는가 많은 토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는 해석은 뭐냐면은, 이 당시 이 제우스 신전 아시죠, 여러분들? 제우스? 제우스 누군지 아시죠?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 이방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제우스 신전 앞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제우스는 위대하신 오 메갈레 조이스, 위대한 제우스시며, 제우스신은 전에도 계셨고, 조이스 엔, 조이스 에스티,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제우스는 에세탈, 영원히 계실 제우스신이시오. 그런 그 이름이 제우스 신전 앞에 딱 서 있었다고 합니다. 조금 연결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볼 때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좀 생소하죠. 그러나 당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살던 이 성도들이 이 이름을 볼 때는 누가 생각났습니까? 제우스 신전 신전이 생각났습니다. 성경은 계시록을 깊이 연결해보면 여러 곳에서 이러한 대비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이 여기서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참신은 제우스신이 아니고 누구예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이름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거죠. 이런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보여집니다. 4장 11절을 한번 읽어봐주세요. 4장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주 하나님이요. 우리 주 하나님이요. 자, 이런 표현이 성경 다른 데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요 표현을 라틴 말로 쓰면은 도미노스 에트 데우스 노스테르라. 우리 주 하나님이요. 주인이요. 도미노스 데우스 우리들의. 이 이름을 누가 차용해서 썼냐면은, 이 계시록을 한 AD 90년경에 최근에 쓰여진 책으로 이제 보는데, 이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느냐면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근데 도미티안 황제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도미티안이 자기를 뭐라고 부르게 했냐면 우리 주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르게 했습니다.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노스테라. 이걸 번역하니면 우리말로 지금 우리 주 하나님이요. 아하,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 초대교회가 부딪힌 가장 심각한 도전이 뭐였냐면 바로 이 황제 숭배였습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일곱 교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이 바로 황제 숭배이기 때문에. 황제 숭배. 무슨 말입니까? 로마의 황제는 신이다. 신. 우리에게는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건 낯설지 않아요. 일제 식민지 시대 때 한국 교회가 부딪힌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신사참배였죠. 네,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서. 1차적으로 일곱 교회에 무슨 의미가 있었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선지서다. 자, 요한계시록은 서두에서부터 1장 3절에서부터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선지서다.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이면서 또한 선지서, 예언서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노스트라다무스나 무슨 뭐 정감록이나 무슨 이런 방식의 예언 목록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선지서와 동일한 그 선지서 전통에 서 있습니다. 흔히들 이 선지자 할 때 제가 지금 예언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일부러 여러분들이 좀 혼동을 일으킬까봐 선지서 예언서란 예언자라는 말 안 쓰고 선지자라는 말을 씁니다. 구약으로는 이 선지자 뭐 예레미야나 이사야 또 뭐 대선지서 소선지서 쭉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착각하는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지서를 예언집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란 누구입니까? 선지자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 뭡니까? 예? 선지자. 선지자가 물론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예언 사역이 선지자의 전부는 아닙니다. 선지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는 겁니다. 이제 마우스피스라고 그러죠? 마우스피스. 하나님의 대변자,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대변자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선지자입니다. 이 그란트 하우스본 교수님이 구약 선지서를 이렇게 내용을 분석했더니 2%가 메시아 예언과 관계가 됐습니다. 구약 선지서 전체를 내용을 분석했더니 2%가 메시아 예언과 관련되어 있고 5%가 새 언약에 메시아와 더불어 관계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가 미래 사건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지서의 내용을 총 분석해 봤더니 사실은 예언과 관계된 것은 10%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이 있지만 구약 선지서의 내용도 분석해 보면은 항상 현재와 미래가 상호 관련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항상 현재와 미래가 서로 교차하면서 작용하는, 이건 조금 어려운 말로 그래서 원근 통식법이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여하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약 선지서도 예언과 관계된 것은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것이 구약 선지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사실은 이런 전통과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보면 본인한 역사적 전통에 서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자, 묵시문학이란 이 묵시문학이란 장르로 또 기록되었다고 적어놨습니다. 서신서, 선지서, 묵시문학. 자, 그 쓴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묵시문헌이란 무엇인가? 네, 제가 3번으로 다시 다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묵시문학은 내러티브 형식을 가진 계시문학의 장르이다. 여기서 계시는 다른 세상의 존재에 의해서 인간 수신자에게 중재된다. 종말론적 구원을 묘사한다는 점에서 시간적이며 동시에 또 다른 초자연적 세계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공간적인 초월적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자, 설명을 쭉쭉 보겠습니다. 그건 설화체이다. 쭉 이야기체로 기록되어 있다. 뭐 환상 이런 것이 등장하고 세 번째로 천사가 나타나고 초자연적 어떤 계시가 중재자에 의해서 풀어지고 뭐 계시의 내용에는 뭐 역사적 또 공간적 내용이 있다. 그래서 뭐 거기 쭉 썼죠. 에녹 일서라든지 또 뭐 공간적인 내용 쭉쭉 썼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보면 그 특징이 나타나는데 신학적 특징이 나타나는데 종말론적이다. 이해론적이다. 숙명론적이다. 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상징을 사용한다. 환상 혹은 꿈이나 계시가 등장한다. 자, 그걸 다 기억 안 해도 좋습니다. 근데 제 설명을 잠깐 들으십시오. 제가 계시록을 그때 이제 한참 박사과정에서 공부할 때 이 묵시문헌들을 쭉 다 읽혔습니다. 네, 이 묵시문헌이란 뭐냐면 한 BC 2세기경부터 자, 요거 조금 뭐 지루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조금만 좀 인내심을 갖고 지금 들어봐 주세요. BC 2세기경부터 AD 2세기경까지 이 유대인들이 이제 여러 많은 문헌들을 썼습니다. 거기 이제 문헌들 이름을 쭉 다 썼는데 이런 그 장르의 책들이 있는데 그걸 쭉 다 읽혔죠. 한 학기 내내 뭐 한 13권 정도 되는 걸 거의 다 읽혔습니다. 그리고 발표도 하고 내용도 분석하고 다 비교하고 또 계시록하고 어떤 점이 비슷비슷하고 요한계시록과 어떤 점이 차이가 있고 요한계시록과 또 어떤 특색이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다 비교 검토하는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이런 다양한 여러분들이 뭐 오늘 처음 듣는 분이 계시겠지만은 이런 문헌들이 유대 문헌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뭘 얘기냐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그냥 뚝 떨어져서 나온 게 아니라 당시에 이러한 그 옷들을 입고 사람들이 쓰는 성경이 말하자면 뭐 예를 들면 뭐 지혜문학서도 있고 또 시서도 있고 또 뭐 서신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요한계시록도 이런 그 한 문학 장르의 옷을 입고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최근에는 이제 많은 주석가들이 굉장히 이런 유사한 점도 발견되기 때문에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아주 이 도움을 입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때 막 나팔 소리가 나고 물 소리가 나고 이런 표현들이 묵시문학 장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이 묵시문에 대한 많은 평가와 이런 분석들이 있지만은 여하튼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것들을 또 이해할 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런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상징 해석 문제. 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제일 고독스러워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도대체 막 뿔이 10개 달리고 뭐 막 괴물이 나오고 뭐 기기묘묘한 모습들이 막 나온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어린 양은 좋다 이거예요. 어린 양은 좋은데 계시록 5장 7절에 보면 일곱 눈과 일곱 뿔을 가지고 있다고 나와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그려야 돼요? 나 어떻게 그려줄지 모르겠어요. 눈이 뭐. 하나님을 가리켜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다. 그럼 하나님이 정말 의자에 딱 이렇게 앉아 계신가? 계시록에 왜 그렇게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가? 계시록에 왜 이렇게 1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것인가? 과연 예수님께서 일곱 눈과 일곱 뿔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그럼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다 봐야 하는가? 만약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다 해석하게 될 때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 계시록은 상징의 책이다. 이미지의 책이다. 상징. 수많은 상징들이 등장하고 수많은 이미지에 등장한다. 이미지들이 등장한다. 이 특징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아까는 말씀드린 뭐 일곱 심판 시리즈,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14만 4천, 두 감람나무, 뭐 두 촛대, 일곱 금촛대, 일곱 뿔, 일곱 눈. 사실상 물론 이 상징은 계시록에만 나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여러분과 에스겔, 스가랴서를 보면 굉장히 사실 거기도 수많은 상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수많은 상징들이 등장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영적인 실제 리얼리티를 다루고 있는 책이다. 영적인 실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나 지금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뭐 해외를 여행하고 오신 분이나 국내에서 잘 보지 못하던 뭐 멋있는 광경을 보시고 오셨다고 칩시다. 야, 나 그 그랜드 캐년에 갔다 왔는데, 야, 그거 굉장히 멋있더라. 야, 멋있어. 그 옆에서 듣는 분들이 그 실감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잘. 에? 가봐야 알죠. 우리말에도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뭔가 보고 왔어요. 엄청나게 뭔가 봤는데, 그걸 도저히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계시록이 바로 그런 책이다. 이 지상에서도 뭔가 어떤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왔을 때 설명해도 전달이 안 되는데 저자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국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실제를 지금 만난 거예요. 실제를 접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실제입니까? 판타지라고 합니까? 판타지? 판타지입니까? 예, 지옥이 실제입니까? 판타지입니까? 예?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계시록이 다루는 책이 이 실제를 다루고 있다. 실제. 천국의 실제, 지옥의 실제. 형 오래전에 물론 이 지중에 뭐 천국을 경험하고 온 책들도 있고 뭐 지옥에 대해서 쓴 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신뢰할 만한 목사님으로부터 저는 제가 아주 직접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예, 경험한 그 지옥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간증을 하시는 걸 제가 가까이서 들었는데 예, 사실은 이 요나단 에드워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지옥을 5초만 경험한다면 지옥을 5초만 경험한다면 결코 함부로 죄짓지 못할 것이다. 전 그때 그 간증 듣고 한 일주일 동안은 아주 디프레션 됐어요. 너무너무 몸서리치게 시간이 멎어버리는 지금의 이 공간과 이런 모든 개념하고 너무나 다른 모습을 얼마나 위험하게 하시는지. 물론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경이 지옥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실은 성도들도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서 뭐 거의 천국이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 삶 속에서는 천국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없는 것 같이 사는. 근데 계시록이 다루는 건 좀 실제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임하고 영적인 전쟁, 사실은 사탄도 실제고 지금 실제 하고 있는 거야. 이건 우리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 이 확실한 계시록이 다루는 세계가 지금 바로 강력한 지금 실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실제의 세계를 다루고자 할 때 메시지를 가장 힘있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수많은 상징들을 사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시청각적인 책이다. 시청각적. 듣고 보고 느끼고 그래서 환상을 보고 많은 물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천사들의 찬양이 들려지고 이런 것. 그래서 이 버커트 오브 파워 아주 굉장히 생생하게 하나님의 이 영적인 실제를 전달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저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제가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배울 때 폴트레스 교수님이 한번 강의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하버드 수학박사 출신인데 초등학교 때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그때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나중에 이제 신학자가 돼서 이분은 대학 시절에도 헬라어 히브리어로 성경을 큐티를 날마다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신학자가 되기 이전에 초등학교 시절에 계시록을 읽을 때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다. 왜냐? 그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이미지에 푹 담겨라. 어떤 때는 그걸 너무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이미지에 그 환상을 그 세계를 즐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계시록을 읽을 때 바로 로마서나 여러분들이 음악을 들으실 때 그걸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들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네. 여러분들이 예술 작품을 감상하실 때 그것을 논리적으로 논문을 읽듯이 모네나 또 뭐 누가요? 고호, 고갱, 위대한 화가들의 그림을 그렇게 보십니까? 안 그렇죠? 물론 그 나름대로 또 뭐 식견이 필요하고 하지만은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로마서나 다른 책을 읽듯이 요한계시록을 읽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빼가보니 그림을 그리시듯이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그 메시지가 주는 충격과 감동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듯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4장, 5장을 보시면요. 엄청난 환상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일명 이것을 가르쳐서 4장, 5장 전체를 가르쳐서 천상의 예배라 그렇게 읽었습니다. Heavenly worship, 천상의 예배. 이것을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해보면 보좌 중앙에 누가 계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주위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 또 동심원을 그리면서 누가 있습니까? 24장로가 있습니다. 그 주위에 또 누가 있습니까? 거룩거룩 거다하면서 찬양하고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 사자오자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서 보면 이게 그냥 너무너무 분명하게 확 들어와요. 그 뒤에 또 누가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 구속받은 새롭게 된 모든 피조물들이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일곱 영 대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대한 이 모습을 상상만 해보세요. 장실운동장에서 몇만 명이 모여서 찬양해도 그 소리가 얼마나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건 저 하늘의 별보다도 저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은 수많은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손을 하나님께 돌리고 보좌 중앙을 향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그려만 보세요. 굉장하죠. 온 우주를 뒤흔드는 엄청난 찬양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메시지를 가장 힘있게 전달하는 수단이 됩니다. 더욱이 그러나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성경을 지나치게 오늘날의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려고 할 때 조심해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이 666에 대한 해석 굉장히 많이 있어왔습니다. 뭐 몇 수십 가지가 돼요. 그러나 해석이 안 되는 거는 내버려 두세요. 억지로 다 알려고 하지 말고 아 그게 사탄의 수구나. 아 그냥 그렇게 한번 놔두세요. 예수님 오시면은 그때 가서 물어봐도 되잖아요. 오히려 상징을 지나치게 너무나 똑 떨어지게 잘 해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넘어가고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 경향을 이제 그냥 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고요.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그 해석 경향이 있어 왔는데 요약해서 말하면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1세기에 성취된 말씀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취된 말씀입니다. 세 번째,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 가까이 오셨을 때 재림 시에 클라이맥틱, 절정을 이루며 성취될 것입니다. 자,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하나씩 또 적용해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지금 원칙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를 가르쳐서 성경에 다중 성취라 이렇게 말합니다. 멀티플. 한 번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단회적인 성취도 물론 있습니다만 다중 성취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1세기에 성취됐고 교회 역사 속에서도 성취됐고 지금도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 계시록에 보면은 이 계속해서 지금 뭐 지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이나 지진이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미 AD 60년경에 보면은 라오디게아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 도시 전체가 다 이미 숙밭이 된 적이 있습니다. 즉,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강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강화. 즉, 예수님 당시에도 기근이 있었고 지진이 있었지만 점점점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퍼져나가면서 예수님 가까이 왔을 때는 큰 지진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지진이라는 건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 안전지대가 더 이상 아닙니다. 이제는 느낄 정도로 이 움직임을 느낄 정도로 우리나라에도 지금 지진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뭔 뜻합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올수록 이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뭐 짐승, 적그리스도. 오늘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촉각을 곤두셉니다. 짐승이 누구냐? 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짐승은 1세기에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요한서 4장에 보면 지금도 이미 적그리스도가 2장에도 나오고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1세기에 있었습니다. 교회 시대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 다중성취적인 계시 예언의 특징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것이죠. 점진적으로 점점점점 이러한 현상이 보편적으로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좀 넘어가서 주요 신학적 주제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읽을 때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좀 해석적인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다뤘습니다. 남은 시간에 제가 좀 다루고자 하는 것은 계시록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될 것인가? 계시록의 이 전체 숲이 무엇인가? 전체 좀 큰 물줄기, 큰 주제,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남은 시간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거기 이제 한 몇 가지 썼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두 번째 어린 양 기독론, 세 번째 선교, 신정론, 예배. 뭐 여기다 하나 덧붙인다면 이제 심판이라는 주제를 넣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하나 한 주제 한 주제 또 너무나 큰 주제이기 때문에 한 주제를 가지고 사실은 한 두 시간을 해도 다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기를 떠나시면서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요거 하나만은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요한계시록 전체를 꿰뚫는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주제. 요한계시록을 과연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맥잡기에서 폴 프레스 교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이 문장은 꼭 적어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신다. 아까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처음에 19장 6절을 읽었습니다. 19장 6절을 한번 다시 봐주십시오. 19장 6절 거기 보면 후반부에 뭐라고 나옵니까? 가로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요한계시록이 전혀 새로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무엇입니까? 역사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가 다 이 위기 가운데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지금 누가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역사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일어나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역사가 궁극적으로 누구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즉, 이 사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건 뭐 전반적으로 다 흐르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럼 뭐가 다릅니까? 요한계시록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왕대심이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세계를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걸 따라오실 수 있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로는 가장 중요한 사상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뭐 전혀 새로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왕 되신 것이 완성되는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 생각나세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죠. 예, 헬라 원문에 보면 수라는 말이 나와요. 유어라는 말이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오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어디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주옵소서.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땅에서는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지요. 계시록이 보여주는 세계가 뭐예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세계를, 완성된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심판관, 계시록이 보여주는 종말관이 무엇입니까? 바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심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종말에 대해서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입니다. 요한 칼빈이 오래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핵심이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그동안 종말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많은가, 종말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무슨 일이 일어,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 사건 중심으로 종말을 많이 이해하고, 짐작하고 생각해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완성되는 것이 종말의 핵심이다. 너무너무 정확하고 분명한 해석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뭐, 믿지 않는 분들은 그런 말을 하죠. 아, 거기 가면 뭐, 동양화가 있냐, 서양화가 있냐, 거기 가면 술을 마시냐, 그거 재미없어서 어떻게 가냐, 거기 가면 공부를 하냐, 몰라요, 많아요. 우리 다 몰라요. 성경이 다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확실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어. 거기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왕이신 곳이. 다시는 저주의 세력이나 다시는 흑암의 세력이나 다시는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완성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완성되는 곳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입니까? 거의 뭐 폭탄 안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죠? 그 사람들의 천국 가는 뭐예요? 천국에 가서, 극락에 가서 어떻게 돼요? 자살, 폭탄, 테러 한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잘 먹고 살잖아요. 네. 70명의 네. 미녀들의 둘러싸여서 70명의 미녀들의 둘러싸여서 이게 이 이슬람의 이 천국관에서 우리 자매님들은 정말 예수 믿는 걸 너무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지금 막 이슬람이 막 공격해 들어오는데 이게 참 황당해요. 이거 소망이 있어요. 천국 가서도 이거 수중 들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불공평해. 있다면서도 불공평하지만 천국 가도 소망이 없어요. 그럼 나는 왜 천국 안 가겠어요? 70년을 천국 가서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하느님하고 자세하기도 힘든데 천국 가서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드십시오. 이들의 천국관이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이 천국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성경이 말하는 천국관이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완성되어요. 저는 저기, 얼마 전에 그, 이소연 씨인가요? 네. 맞습니까? 예, 우주 여행하고 오신 분이 있죠. 그분이 이제 우주에 나가니까 키가 몇 센치가 늘어난다고 그러죠? 4cm입니까? 맞습니까? 5cm인가 4cm인가 같아요. 뭐 하여튼간에 뭐 5cm든 4cm든. 저도 그러니까 한 175로 불러도 되겠어요, 이제. 제가 지금 키가 짜부된 거니까, 그쵸? 여러분들도 다 키가 지금 짜부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짜부되어 있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얘가 그냥, 그러나 이 중력이 없어지니까 이게 늘어났다가 다시 또 짜부되는 거죠, 지금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그때 무릎을 탁 쳤어요. 야, 우리가 사실은 지금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있고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러한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하죠. 이런 원수의 세력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잡고 있는 이 세력들이 탁탁 떠나게 될 때, 야, 그때 우리는 그 자유, 그 해방, 그것이 얼마나 클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파루시아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안다. 뭐라고?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다. 그랬습니다. 아유, 할렐루야죠.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때가 되면 해와 같이 빛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아무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돼요. 왜? 네, 그때가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몇 가지 놀랄 일들이 생기는데, 내가 나의 모습을 보고 놀랄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놀랄 것이다. 우리 자신들이 정말 주님의 영광된 해와 같은 모습으로 빛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계시록이 보여주는 말은 마지막을 보여주는 거예요.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이러할 것이다. 전혀 사실은 비관적이거나 염세적이거나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된 그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제 어린 양 기독론이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 기독론.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 어린 양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일명 어린 양, 아르니온 크리스톨로지, 그래서 어린 양 기독론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나타난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이것을 가리켜서 영화로우신 그리스도라. 영화로우신 그리스도. 영화로우신. Glorified Christology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이 모습을 더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이 영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님들이나 심지어는 우리 뭐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대체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현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가운데 계십니까? 현재 이걸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영화로운 주님의 모습을 정말 마음에 그리고 있다면, 가지고 있다면 힘이 없게 살 수 있을까? 계시록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5장에 특별히 보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보좌에 앉아있습니다. 일곱 힘으로 보호한 두루마기를 열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갖고 계세요. 무엇을 뜻합니까?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모든 인간의 인류 역사의 그 열쇠를 지고 계신 강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누구로 믿습니까? 예배를 먹고 싶어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 타고 오시는 분,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오시는 분, 원수의 세력을 짓밟으시는 분. 계시록 19장을 보세요. 어복은 무서워요. 그 입에서 뭐예요? 이한 검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모습은 복음서에 나오는 힘없이 끌려가는 연약한 모습이 더 이상 아닙니다. 강력한 심판자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 에스겔서에 나오는 흰옷을 입으신 그 얼굴이 해의 밝기와 같이 강력하게 빛나는 강력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좀 더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계시록을 입으시면서 영화로우신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사실 우리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깊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고 제가 요로의 전에 아프리카 목사님들 한 100여 분이 오셨어요. 한 3시간 동안 3시간 가까이 계시록을 특강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평범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너무나 이 지나치게 단순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막 여기저기서 막 불이 붙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는 도저히 보지 못했어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다 알고 이분들은 그냥 막 진짜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다가 내가 놀랐어요. 와, 하도 아멘이 세니까 하고 나도 그냥 신나더라고요. 그날은 나도 풍자가 됐어요. 그냥 막 목이 터져라고 강의하다가 신나서 그냥 야 드디어 적수를 만났다. 계시록의 메시지를 정말로 바로 이해하는 분들을 만났다 싶어서 아주 신나게 가르쳤던 적, 강의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그 인솔하신 한국 선교사님이 계셔서 이분들이 그 뭐 저쪽 소말리아 또 이 그 박해받는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고난받고 그런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이것이 너무나 절실했다고 말하자면 요한계시록 원래의 독자들에게 피했던 것과 같이 이 단순한 메시지가 저들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지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신정론이라 할 때 좀 여러분들에게 생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정론. 시간이 벌써 다 가갖고 사실 요 심판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 설명을 못하고요. 네, 계시록을 보면은 특별히 6장부터 16장까지는 일곱 심판 시리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 심판 시리즈.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근데 계시록에 기록된 이 심판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은, 요건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심정론이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변호하는 것이 심판이라 합니다. 구약에도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변호하는, 입증하는 것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서 심판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말해도 화가 나갖고 그냥 이렇게 막 한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맨날 이런 식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다른 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심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는 교회 역사에 보면은 이 심판에 대한 것만 지나치게 강조했던 때가 있었어요. 이 퓨리탄의 역사 같은 데 보면 이 심판에 대해서 아주 좀 지나치게 막 강조하던 때가 있었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은 또 다른 조금 기울어졌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이 심판에 대해서는 거의 교회에서 설교하는 경우를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이제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뭐 하나님의,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내재하심,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런 면을 보면 교회에서 많이 강조해요. 그러나 또 다른 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거 현대인들 굉장히 듣기 거북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실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은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전하라 그랬어요.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증거하고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사실 목사의 고민이 있고 설교자의 고민이 있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기분 나빠할 거 알아요. 그렇게 해서 해야 돼요. 왜? 안 하면 성경이 뭐라고 해?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전파할 의무가 있어요. 사실 심판이나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의로우시다, 오늘날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메시지면 틀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사실 이 심판이라는 각도에서 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심판이 나오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미 창세기 3장부터 엄청난 심판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구약의 사사기, 뭐 열왕기 사나 역대사나 구약 역사 선지서를 쭉 다 보세요. 심판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심판의 기록들 중에 클라이맥스가 무엇입니까? 예? 심판의 클라이맥스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 십자가가 심판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물론 십자가는 사랑의 클라이맥스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뒤집어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표현하는 클라이맥스입니다. 도움이 되십니까? 이건 저만 얘기한 게 아니고 리안 마리스도 얘기하고 킥은 여러 신학자들이 우리는 십자가의 단계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된다.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시는 그 사건만큼 더 큰 사건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간과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저는 갖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 대한 최대의 사랑이 배시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최대의 배시다. 무슨 말입니까? 아들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이 누군들 심판을 못하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바로 이 신정원이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의 내용을 지금 하나하나 다 분석해보면요. 이 심판의 많은 경우 이 심판이 누구를 향해 있냐면은 땅에 거하는 자에게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록에서 이 사실을 굉장히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 일곱 대접에 대한 심판을 보면은 이 일곱 대접을 통해서 어디다가 쏟아부냐면 짐승의 대접에게 쏟아부는 사건이 나옵니다. 땅에 거하는 자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냥 땅에 사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는 어린 양을 따르지 않고 짐승을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계시록에서 전문 아주 특별 수로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 하면은 이거 그냥 땅에 거하는 자 모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는 어린 양의 생명체계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 이마에 짐승의 이름 맞은 자를 뜻합니다. 어린 양을 경배하지 않고 짐승을 경배하고 용을 경배하는 자를 가리켜서 땅에 거하는 자라. 그런데 이 심판의 많은 경우가 이 땅에 거하는 자에게 향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의로움을 변호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정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이거만 벌써 다 갔는데요. 질문 혹시 다져가고 어차피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좀 몇 분만 혹시 좀 제가 다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좀 질문해 주시면
질문이 있는 분 우리 한 분만 오늘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혹시 질문 혹은 또 평소에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읽는 가운데 혹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한 분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십시오.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장로님들도 괜찮고요.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강의를 다 못했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그 기록 특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요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나서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쭉쭉쭉쭉 쓴 게 아니고 너무너무나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6장부터 16장까지 구조를 제가 다 분석을 해놨는데요. 뭐 제가 뭐 혼자서 한 게 아니고 이미 뭐 많은 주석가들이 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근데 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을 봐도 보면 4, 2, 1, 뭐 아주 정교한 하늘, 땅, 바다, 강, 물 뭐 이런 식으로 네 말 아주 탁탁탁탁 정확하게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또 막간이 이걸 이제 막간이라고 하는데 그 이 막간의 목적이 뭐냐면은 그 심판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여러분들 아까 제가 소개한 요한계시록 맥작에 보면 아주 그런 개요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들이 간략간략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강의 못한 것, 그 책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줄로 생각하고, 그리고 꼭 한 가지만 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하는 거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복적인 기록을 하고 있다. 이걸 AD 3세기경에 이미 어거스틴이, 어거스틴과 여러 주석가들이 이미 벌써 이 3세기경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오늘날 새로 나온 학설이 아니고요. 계시록의 이 특성이 뭐냐면 주기가 있다. 순환 주기. 그래서 이 포이크리스 박사님도 한 8주기. 이게 사이클이라는 것입니다. 사이클.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렇게 쫙 차서를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이클.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과 가장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교향곡이라고 생각되죠. 교향곡을 보면 1악장이 있고 뭐 2악장, 3악장, 4악장이 있듯이 이렇게 시간적인 차서를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어떻게 보면 변주곡 방식으로 이 각도에서 다루고 저 포인트를 다루고 새로운 색채를 더하면서 그러면서도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이러한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예배에 대해서 아까 다 못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배라는 주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보면 뭐 1장부터 나오고요. 4장, 5장, 7장, 11장, 15장, 19장 하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이 하늘의 놀라운 예배 광경과 찬양 광경이 거기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찬양의 책이다. 저는 찬양과 경배의 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뭐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미 다 일치된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귀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교수님 박수 한번. 제 강의를 들으면서요. 부르고 싶은 찬양이 아니에요.